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한 이란 핵합의가 미 의회에서 무산되지 않을 것이라고 공화당 상원의원이 밝혔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미치 맥코넬 상원의원은 이란 핵합의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이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미 의회는 상하 양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이란 핵합의에 반대하고 있어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3분의 2 이상의 의원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의회가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민주당에서는 상원 13명, 하원 44명이 공화당에 가세해야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 상원 46명 가운데 이미 절반인 23명이 지지 의사를 밝혔고 하원에서도 50여 명이 찬성한 반면 반대 의사를 밝힌 의원은 1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9월에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 러시아 외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19일 크리미아 세바스토폴에서 기자들과 만나 푸틴 대통령은 9월 15일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할 것이라며 미국이 만나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면 푸틴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이 신호를 보내면 러시아는 이를 건설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 9월 28일 유엔 총회에서 연설할 계획입니다. 한편 크림반도를 이틀째 방문 중인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흑해 사령부를 방문해 외부 세력이 크림반도를 불안정하게 위협했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유럽 지역에서 냉전 이후 최대 규모의 합동 공수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미국군은 18일 독일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11개 나토 회원국에서 4,800명의 병력이 참가하는 스위프트 리스폰스 15 공수훈련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다음 달 13일까지 4주간 진행됩니다. 이번 훈련은 연합군이 유럽을 방어하는 데 있어 신속한 배치와 작전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습니다. 미국군은 오는 26일 독일에서 공수부대 1,000명이 참여하는 공수훈련이 시작되고 미군의 제82 공정사단이 1999년 코소보 사태 이후 처음으로 유럽에서 작전을 펼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러시아도 같은 날 옛소련 동맹국 중 하나인 불가리아의 노보셀로 훈련 지역에서 유사한 훈련을 실시합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사태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유럽 동맹국들은 러시아 양측은 각각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이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일본이 19일 무인 우주선을 발사했습니다. 이날 오후 8시 50분 일본 가고시마현에 있는 우주센터에는 황새라는 뜻을 가진 고노토리 5호 우주선이 발사됐습니다. 우주선은 15분 뒤 정상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했습니다. 우주선에는 식료품과 물 그리고 실험장치 등 5.5톤의 물자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우주선은 국제우주정거장에 24일 오후 8시경 도착할 예정입니다. 일본 우주선이 국제우주정거장에 접근하면 로봇팔을 사용해 물자를 받을 계획입니다. 현재 우주정거장에는 일본인 우주인 유이 기미야 씨가 체류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과 러시아는 국제우주정거장에 물자를 보급하기 위해 로켓을 발사했으나 모두 실패한 바 있습니다. 중국이 지난주 위안화 가치를 평가절하한 데 이어 베트남도 자국 통화인 동화의 가치를 인하했습니다. 베트남 중앙은행은 19일 동화의 기준 환율을 종전의 달러당 21,673동에서 21,890동으로 1% 평가절하했습니다. 또 동화의 하루 환율 변동 가능폭을 2%에서 3%로 확대했습니다. 베트남이 일주일 전에도 변동폭을 1%에서 2%로 조정했었습니다. 베트남 당국은 이번 조치는 외환시장 안정과 베트남 상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베트남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이 위안화의 가치를 저하하고 미국의 금리나 인상 전망에 따라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베트남이 수출 감소에 대비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베트남은 지난 5월 7일에도 동화의 통화 가치를 1% 평가절하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한국의 전국 가구 4분의 1이 1인 가족이라고 하죠. 이렇다 보니까 혼자 밥을 먹는 혼밥족 문화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1인 식당도 등장했고요. 이미 혼밥족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일본의 경우 식탁에 칸막이까지 있는 1인용 식당들이 많습니다. 미국의 최첨단 산업단지 실리콘밸리에서는요, 매일 치열하게 아이디어를 짜내고 경쟁을 하는 젊은이들이 아주 간단하게 영양이 골고루 들어있는 미숫가루 같은 초간편 식사를 즐깁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요, 미국의 주력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가 혼밥 쪽에 대한 기사를 냈습니다. 일단 요지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30년을 돌아보면 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요. 또 한동안 앞으로도 서서히 늘어날 거란 내용인데요. 여론조사기관이나 연구소들이 내놓은 자료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10년 전에 미국인 10명 중에 6명이 정기적으로 혼자 밥을 먹었는데 최근엔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일단 아침 식사의 경우에는요. 아침 식사를 하는 미국인의 절반이 혼자 차나 집이나 사무실 책상에서 밥을 아침을 해결하고요. 점심의 경우 2012년의 경우 이 미국인 직장인 65%가 책상에서 혼자 먹거나 아예 점심을 걸렀습니다. 자, 이렇게 혼밥 쪽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배경에는요.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것과도 관계가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미국인 25세 성인 5명 중에 한 명이 1인 가구입니다. 1960년대에는 1인 가구가 전국적으로 한 13% 정도였는데 지금은 2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 또한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또 바쁜 일에 쫓기느라 늘 시간에 압박감을 받아서 일하다가 휙 나가서 휙 먹고 들어오는 그런 직장 문화도 혼밥 쪽이 늘어나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혼밥 쪽이 늘고 있다 보니까요. 음식 산업에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대도시 뉴욕에만 가도 3, 4, 5여 모여서 앉아 먹는 가족용 식당도 많지만 혼밥 쪽들을 위한 배달 전용 식당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주요 미국 소식 바로 알아보고요.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서는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용어 살펴보겠습니다. 또 주간 기획물 오늘 미국은 지금 이어집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31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나기 한 차례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에 안개 끼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2도에서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고 낮 최고 기온 20도에서 29도로 어제와 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평양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22도에서 29도 예상합니다. 신의주 역시 흐리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있습니다. 22도에서 27도, 개성 흐리고 역시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23도에서 27도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래 드리겠습니다. US The Duo가 부릅니다. Better Together 들어보시죠. The song that I can sing, but I can try for your heart. Our dreams, they are made out of real things, like a shoebox of photographs with sepia tone loving. Love is the answer, at least for most of the questions in my heart, like why are we here and where do we go and how come it's so hard. It's not always easy and sometimes life can be deceiving. I'll tell you one thing,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Yeah, we look at the stars when we're together. Well,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Yeah,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Moments just might find their way into my dreams tonight, but I know that they'll be gone when the morning light sings and brings new things for tomorrow night. You see that they'll be gone too. Too many things I have to do, but if all of these dreams might find their way into my day-to-day scene, I'd be under the impression I was somewhere in between with only two, just me and you. Not so many things we got to do, or places we got to be. We'll sit beneath the mango tree now. Yeah,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We're somewhere in between together. Well,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Yeah,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Pretty when I sleep, ain't nothing. When I wake up, you look so pretty, sleeping next to me. But there is not enough time, there is no song I could sing, and there is no combination of words I could say, but I will still tell you one thing, we're better together.
Bye.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네, 미 환경보호청이 메탄가스 배출 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미 서부 지역의 산불이 확산되면서 현역 군인이 진화 작업에 투입된다는 소식이 이어서 미국이나 흑인이나 히스패닉은 대학 졸업장이 있어도 다른 인종과 소득 격차를 줄이기가 힘들다는 연구 보고서 내용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첫 소식 보겠습니다. 이달 초에 바락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가요, 2030년까지 이 탄소 배출량을 2005년 수준에 비해서 32%가량 줄이는 이 청정 전력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번에는 메탄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방안을 내놨네요.
네, 오바마 행정부가 화요일 메탄가스 배출 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후변화와 국민 건강, 석유가스 업계에 모두 도움이 되는 안이라고 하는데요.
네.
메탄가스 배출을 줄여서 대기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요. 동시에 석유가스 회사들이 폐기물 양을 줄이고 이 가스 생산 과정에서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돕는다는 겁니다. 환경보호청 산하 대기방사능국의 제니 케이브 부국장 대행이 화요일 언론과의 전화회담에서 이처럼 밝혔습니다.
네, 먼저 규제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살펴보죠.
네, 이 석유만 생산하기로 돼 있는 유정에서도 작업대 새어나오는 가스를 담아 저장하도록 함으로써 메탄 가스 배출을 줄인다는 건데요.
네.
이를 위해서 업계는 앞으로 2025년까지 4억 2천만 달러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폐기물 처리 비용 등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같은 기간 동안에 5억 5천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결국 1억 5천만 달러에 이르는 이득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 오바마 행정부가 이렇게 메탄가스 배출을 규제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네, 온실가스 효과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메탄가스는 탄소보다 대기 중에 머무는 시간이 짧지만요. 열이 빠져나갈 수 없게 가두는 힘이 탄소보다 25배나 더 큽니다.
네.
그러니까 메탄가스 배출을 줄이면 지구 온난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오바마 행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메탄가스 배출량을 2012년 수준에 비해서 40%에서 45%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나온 규제안을 시행하면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2012년 수준에서 20에서 30% 줄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행정부 목표의 절반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목표를 또 어떻게 달성할 계획인지는 아직 확실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 새 규제안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일단 업계는 반대하고 있는데요. 불필요한 비용만 많이 드는 계획이란 겁니다.
네.
환경운동가들은 메탄가스 규제를 반기면서도 규제안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면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새 유정에만 적용되고 기존 유정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네. 이 전통적으로 친기업 성향을 보이는 공화당은 오바마 행정부의 이 환경 정책을 대부분 반대해왔는데요. 어떻습니까?
역시나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화당 소속인 라마르 스미스 하원 의원이 화요일 메탄가스 규제안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네.
스미스 의원은 새 규제안에 대해서 오바마 행정부가 미국 에너지 업계 일자리에 선포한 전쟁의 일부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네, 이 스미스 의원이 석유 산업이 크게 발달한 텍사스주를 대표하는 의원이죠?
그렇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또 하원 과학 우주기술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데요. 이 환경보호청 자료를 보면 지난 1999년부터 2013년 사이에 미국에서 메탄가스 배출량이 15% 줄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면서 이 환경보호청이 사실을 날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 새로 나온 연구 보고서를 보면요. 미국의 석유가스 산업이 배출하는 메탄가스 양은 연방정부가 추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석유나 가스 생산 과정에서 새어나오는 이 메탄가스에 대해서 관리나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환경보호청은 앞으로 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미 서부에 산불이 확산되면서 군인들이 산불 진화에 투입될 예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현재 2만 5천여 명의 소방대원들이 미 서부주의 산불 진압에 투입됐는데요. 거침없이 퍼지는 산불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결국 미 국립소방센터가 현역 군인의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며칠 안에 산불 진압 훈련을 마친 군인 약 200여 명이 산불 현장에 투입 예정입니다.
네, 군인들이 산불 진화에 투입되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지난 1987년 이후 35차례 투입이 됐다는데요. 2006년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네.
국립소방센터는 또 캐나다 소방대원들의 도움도 요청했다고 하고요. 대형 산불 진압 경험이 있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현재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많은 외부 지원이 필요할 정도로 서부 지역의 산불이 심각합니다. 급격한 상태인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서부 지역 전체로 보면 총 10개 주에서 100건이 넘는 산불이 타고 있는데요. 이 산불이 태운 면적만 해도 4,000제곱킬로미터가 넘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와 아이다호, 몬태나, 오리건, 워싱턴 등 이 5개 주에선 각 주마다 10개가 넘는 대형 산불이 타고 있어서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이들 산불은 수많은 주택과 농장을 태우고 또 야생동물들의 목숨을 빼앗고 있고요. 아이다호주에서는 불회오리 바람까지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서부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일어나는 이유가 뭔가요?
네, 대부분 폭풍으로 산불이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네.
보통 폭풍우라고 하면 많은 비가 쏟아지는데 왜 산불의 원인이 되나 싶으실 겁니다.
네.
그런데 서부 주들에서 발생한 폭풍우는요, 천둥 번개만 치고 비는 거의 내리질 않는다고 합니다.
네.
게다가 심각한 가뭄으로 나무와 수풀이 바짝 메말라 있다 보니까 번개불을 타고 급속도로 불이 퍼지는 겁니다.
네. 이렇게 산불이 커지면서 소방관들의 고생이 참 많겠네요.
예, 계속되는 산불에 많은 소방대원이 투입됐지만 현재 소방관을 위한 지원시설도 부족하고요. 이 소방관들도 잇단 이 진화 작업에 지쳐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산불 진화 작업에 드는 돈도 만만치가 않겠죠.
맞습니다. 지난 8월 13일부로 미국의 산불 대비 수준이 최고 위험 수위인 5단계까지 올라갔는데요.
네.
미 산림청은 2단계가 되면 산불 진화 위해서 매주 1억 달러가 소요된다고 밝혔습니다. 미 산림청을 관할하는 톰 빌생 농무부 장관은 지난 10년간 산불이 더 잦아지고 강해지고 또 길어지면서 산림청에 배정된 예산의 3분의 2가 산불 진화에 사용되다 보니까 산불을 예방할 수 있는 복구 작업 등에 소홀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의회가 좀 더 효과적으로 예산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이 흑인이나 히스패닉은요, 대학 졸업장이 있어도 다른 인종과 소득 격차를 줄이기 힘들다는 연구 보고서가 발표됐네요.
네, 일반적으로 대학 학위는 더 높은 임금과 부를 보장하고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보호막이 되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지요.
네.
그런데요, 많은 흑인과 히스패닉, 즉 중남미계의 경우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대학 학위가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제도은행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대학 교육을 받은 흑인과 중남미계의 경우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한 이들보다 더 많은 자산을 소유했었지만 경제 대란을 지나면서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대학 학위가 경제적인 위기에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도 좀 놀랍지만은요. 흑인하고 중남미계만 유독 그렇다는 게 좀 놀랍네요.
그렇죠. 지난 20년간 흑인과 중남미계의 대학 졸업률과 이 주택 소유율이 치솟으면서 많은 이들이 미국의 중산층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네.
하지만 심각한 경제 위기가 닥치면서 그동안 일궈놓은 것들을 많이 잃게 된 건데요. 1992년에서 2013년 사이 대학 교육을 받은 흑인의 평균 재산은 56% 정도 감소한 반면에 대학 학위가 없는 흑인의 감소율은 3.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중남미계의 경우는 더 큰 대비를 보였는데요. 같은 기간에 대학 졸업자의 순자산이 27% 줄어든 반면에 대학을 가지 않은 중남미계의 자산은 오히려 평균 31%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면 백인이나 아시아계는 어땠습니까?
정반대 현상을 보였는데요. 이 백인들의 경우 같은 기간 대학 졸업자의 평균 자산은 86%나 높았고요. 대학을 가지 많은 백인들의 자산은 11% 감소했습니다.
네.
같은 기간 아시아계는 이 대학 졸업자들의 자산이 무려 90% 가까이 상승했고요. 대학 졸업장이 없는 아시아계는 재산이 평균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런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있겠죠.
예, 미국의 오래된 인종차별과 구조적인 불평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텐데요. 자, 우선 흑인은 주택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택시장이 붕괴하면서 시작된 경기 침체에 더 큰 피해를 보는 거죠.
네.
겨우 집을 좀 살렸다고 해도 집값이 크게 떨어지면서 부담을 그대로 지고 가게 됐는데요. 무엇보다 흑인과 중남미계는 재산이 주로 집밖에 없다 보니까 주택시장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네, 이 주택담보대출 외에도 또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요.
예, 바로 학자금입니다. 흑인이나 중남미계 경우 백인에 비해서 유산을 상속받거나 부모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대학 학자금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대학 학비를 충당할 재원이 없으니까 당연히 학자금 대출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요. 결국 흑인과 중남미계 대학 졸업자들은 다른 인종의 학생들에 비해서 졸업 후에 더 많은 학자금 빚을 떠안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아무래도 취업의 기회가 더 많지 않나요?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경제가 나빠지면서 흑인이나 중남미계의 경우 대학을 나와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유색인종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했던 이 정부나 주위의 일자리들이 경기 악화로 축소된 반면에 백인이나 아시아계가 많이 진출한 이 첨단 기술 산업은 호황을 맞으면서 경제적 차이가 더 벌어졌다는 분석입니다.
네. 자, 그럼 이런 인종적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 이 보고서 작성자 중 한 명인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의 윌리엄 에몬스 씨는 우선 흑인과 중남미가 미개가 주택 구입에만 투자하지 말고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재산을 늘리고 또한 저축을 좀 더 많이 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적 위기 상황에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말이죠.
네.
자, 그리고 인종에 따른 불평등 문제는 대학 졸업장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 역시 언급했는데요. 이런 사회적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좀 더 다양한 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공화당 경선 주자들 가운데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죠.
네.
자, 지난 6월 처음 경선 출마를 발표했을 때만 해도 다소 흥미 위주의 관심을 보이던 사람들도요. 이제는 이 도널드 트럼프 현상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는요. 최근 특히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이민 정책 또 공화당의 입장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율 상당히 높죠?
예, 그렇습니다. 미국 CNN 방송과 또 여론조사기관인 ORC가 이번 주에 공화당 유권자와 무소속이지만 공화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는 이 유권자들 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네.
예,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24%로 다른 후보들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했습니다. 이 17명의 공화당 후보들 가운데 그나마 제프시 후보가 13% 지지율을 얻었고요. 다른 후보들은 모두 한 자릿수 지지율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요. 뭐 어떤 특별한 정책을 제시할 만한 그런 인물이겠느냐 하면서 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가 많았는데요. 요즘은 그 분위기가 바뀌었죠?
예. 이달 초에 이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시에서 이 공화당 경선 주자들 간의 이 첫 텔레비전 토론회가 있었죠.
네.
예, 토론회가 있기 전부터 이미 여러 가지 막말로 논란을 일으켜왔기 때문에 이 트럼프 입에서 과연 어떤 말이 나올지가 사실상 커다란 관심거리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네.
예, 당시 트럼프 후보는 이 멕시코 불법 이민자들을 막기 위해서 이 멕시코와의 국경 지역에 긴 장벽을 세워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현재 트럼프 선거본부 측은 그런 주장을 구체화시켜서 이민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지지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CNN하고 ORC 여론조사에서요. 트럼프 후보의 이민 정책에 대한 지지율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네요.
예, 응답자의 이 44%가 다른 공화당 후보들보다 이 트럼프 후보의 이민 정책을 더 신뢰한다고 답했는데요.
네.
예, 이는 지난 6월 때 여론조사보다 무려 30%나 더 오른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공화당 유권자 10명 중에 어림잡아 절반가량이 이 트럼프 후보의 이민 정책을 지지한다는 건데요.
네.
자, 그렇다면 트럼프 후보의 이민 정책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좀 알아보죠.
예, 사실 이 미국의 이민 문제는 정치권에서 다루기 아주 껄끄러운 이 대표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그런데 이 트럼프 후보가 자신의 선거 웹사이트에 이민 제도 개혁을 첫 대선 공약으로 채택할 만큼 이 불법 이민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가 내세운 이민 정책 가운데서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조항은 이 출생 시민권 제도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네, 이 출생 시민권이라면은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는 자동으로 주어지는 그 시민권을 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 미국은 대표적인 속죄주의 국가죠. 네. 예, 이 속죄주의란 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은 자동으로 이 그 나라 국적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걸 말하는데요. 이 미국의 경우는 이 수정헌법 14조의 근거에서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원칙상 자동적으로 미국 국적, 그러니까 시민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후보가 이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네,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이유가 뭔가요?
예, 이런 출생 시민권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네.
예, 예를 들어서 이 출산일이 다가온 다른 나라 여성이 미국을 방문해서 이 아기를 낳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아기는 자동적으로 미국 국적을 얻게 되는 거죠.
네.
예, 문제는 이 아기의 부모가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아기와 함께 불법으로 미국에 눌러하는 경우입니다. 미국에서는 특히 최근 몇 년 중국이나 한국, 멕시코인들의 이런 불법 원정 출산이 증가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후보는 이 출생 시민권 제도가 불법 이민을 부추기는 최대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 미국의 출생 시민권 역사가 꽤 오래된 거죠.
예, 이 출생 시민권은 수정헌법 14조와 또 남북전쟁이 끝나고 통과된 또 하나의 다른 법을 뿌리로 하고 있는데요. 당시 자유의 몸이 된 노예들에게 시민권을 주기 위해 고안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살고 있는 이민자와 그 자녀들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출생 시민권 제도가 법적으로 보장을 받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없앨 수가 있을까요?
예, 이 출생 시민권을 폐지하려면 이 수정헌법 14조를 없애거나 바꿔야 하는데요.
네.
예, 그러려면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이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만 합니다. 아니면 주의회 3분의 2 이상의 요청에 따라서 이를 다루기 위한 헌법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령 그렇게 돼서 이 수정안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전체 주 가운데서 4분의 3 이상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데요.
네.
이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1990년대에도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의원이 이런 관련 법안을 제출해서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를 한번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예, 그때도 수포로 돌아갔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트럼프 후보가 내세운 이민 정책 가운데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요. 바로 멕시코와 국경 지역에 이 장벽을 설치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달 초에 이 공화당 후보 간의 첫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한 말을 좀 더 구체화한 건데요.
네.
예, 트럼프 후보는 이 선거 공약으로 국경이 없는 국가는 국가가 아니다라면서 멕시코와의 국경 지역에 장벽을 설치해서 멕시코인들이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이 멕시코 정부에게 물리고요. 만일 멕시코 정부가 내지 않으면 멕시코 기업인이나 외교관, 일반인들의 이 미국 여권 발급 수수료를 높이 올려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예, 트럼프 후보는 또 이 국경 지역의 불법 이민 단속을 위해서 인력을 지금보다 3배 더 늘리겠다는 공약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에 지금 들어와 살고 있는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예, 현재 미국에는 약 1,100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있는 걸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형사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는 전원 추방하는 등 아주 강력한 추방 정책을 펴고요. 또 불법 체류자들이 미국에서 눌러앉지 못하도록 아예 원천 봉쇄할 만한 여러 가지 방법들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불법 체류자들이 미국에서 번 돈을 본국으로 송금하다 적발되면 몰수하고요. 또 불법 송금을 막기 위해서 특별한 수표를 발행하겠다는 그런 구상도 있고요. 합법적인 취업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 E-Verify라는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등 이 불법 이민자들이 아예 설 자리가 없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공화당 경선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이민 정책과 공화당의 입장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후보의 이런 이민 정책에 대해서 다른 공화당 후보들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공화당은 이 불법 체류자들에게 합법적 신분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해서 현재 강력히 반대하고 있죠.
네.
예, 하지만 이민 문제가 워낙 민감하고 껄끄럽다 보니까 상당수 후보들이 기본적으로 불법 이민은 반대하지만 이 명확한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이런 가운데 트럼프 후보가 연일 이민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서 이 좋든 싫든 논의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네.
예, 현재 이 공화당 후보들 가운데서는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가 이 트럼프 후보와 가장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이 워커 후보는 트럼프 후보가 말한 이 장벽 건설에는 일단 찬성을 하고 있고요. 또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에도 어느 정도 입장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네.
예,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요. 또 이민 문제를 먼저 제기한 트럼프에게로 주도권이 넘어갔다는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른 후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워커 주지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후보들은 모두 이 트럼프 후보의 이런 구상에 대해서 현실성이 전혀 없다, 횡설수설하는 거다라면서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민 정책에 관해서 저서를 출간한 적도 있는 이 제프시 후보는 예를 들어서 이 출생 시민권 제도를 없애려면 헌법을 아예 바꿔야 하는데 그건 아주 긴 과정이 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설령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자신의 이런 이민 정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후임 대통령이 이런 극단적인 이민 정책을 계승하길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그러자면 트럼프 재임 기간에 법제화 과정을 끝내야 하는데 그건 무리라는 이런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공화당 지도부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네요.
예, 최근 미국 선거에서는 히스패닉이라고 부르는 이 중남미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후보의 이런 극단적인 이민 정책 발언이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계 유권자들의 등을 돌리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예, 현재 이 히스패닉계 인구는 미국 전체 인구의 약 17%로 흑인보다 2% 정도가 더 많습니다.
네. 실제로 이들 히스패닉계가요, 지난 2012년 대선 때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반면에 당시 공화당의 미트 롬니 후보는 이 불법 체류자들이 스스로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이른바 자진 추방이라는 정책을 제시했다가 결국 패배하고 말았었는데요.
네.
예, 그런 패착의 쓰라림을 경험했던 공화당 지도부로서는 내년 대선에선 어떻게 해서든지 이 히스패닉 유권자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히스패닉계를 분노하게 만드는 트럼프의 행보를 그냥 두었다간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백악관 열세를 민주당에 또다시 넘겨줄 수밖에 없다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미국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현장을 소개하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미국에서는 이 한동안 경찰의 강경 진압에 무장하지 않은 흑인들이 잇따라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미국 사회의 인종 갈등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미국 내 흑인 사회에서는요, 이 경찰의 대응 방식에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미 동부 메릴랜드주에서는요, 경찰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인상을 바꿔주는 특별한 여름 캠프가 열렸다고 합니다. 경찰관들과 아이들이 함께 어울린 어린이 여름 경찰 캠프인데요. 김현숙 기자가 현장을 소개합니다.
People wanna know. 사람들은 알고 싶어 한다. 우리가 누구냐고. 우리는 대답한다. 경찰이라고. 경찰 학교의 훈련장에서 나는 소리냐고요? 아닙니다. 이 소리는 바로 어린이 여름 경찰 캠프에 참가한 아이들이 경찰관의 선창에 따라 구호를 외치는 소리입니다. 9살에서 12살 사이의 아이들은 경찰 캠프에서 경찰에 하는 일이 뭐고 경찰관들은 어떤 사람인지를 배우게 되지요.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이 캠프는 경험이 많은 남녀 경찰관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경찰의 핵심 임무를 가르쳐 주는데요. 어린이 경찰 캠프를 기획한 사람 역시 메릴랜드 주립공원 경찰로 일하고 있는 라케이샤 로빈슨 씨입니다. 로빈슨 씨는 흑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이 지역의 경찰과 아이들 간의 유대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시작한 이 여름 경찰 캠프가 벌써 18번째를 맞았다고 했지요.
A lot of children they grow up in neighborhoods where they only see negative. They see where the police is going.
이 지역의 아이들은 자라면서 경찰을 부정적 존재로 인식합니다. 왜냐하면 동네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경찰을 보게 되니까요. 좋은 일로 경찰을 만날 일이 거의 없죠. 저는 경찰이 그저 나쁜 사람을 잡아가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어린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캠프를 열어서 우리가 하는 일을 보여주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의지할 수 있는 상담자가 되어주고 있는 거죠.
경찰 오토바이, 즉 모터치클이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캠프 현장에 나타납니다. 40여 명의 아이들은 신기한 눈으로 경찰의 오토바이를 쳐다보는데요.
Hey, I'm gonna show you that. I'm not gonna put my foot down. Sounds good?
Yes, sir.
아이들은 오토바이를 탄 랜디 그린 경관 주위에 둘러서서 오토바이를 구석구석 살펴보고 또 그린 경관에게 경찰 업무와 관련해 다양한 질문을 쏟아놓습니다. 이어 그린 경관은 오토바이를 타고 여러 장애물을 통과하는 아찔한 묘기를 보여주기도 했지요. 11살 난 카이아 부이 양은 2년째 경찰 캠프에 참여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I think it's a really good idea to have the officers connect with the kids and give their
카이아 양은 경찰관들이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고 또 경찰이 하는 일이 뭔지, 왜 사람들을 보호하는지를 배울 뿐 아니라 경찰관들이 자신이 하는 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게 돼서 좋다고 했지요. 아이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일하는 경관 외에 말을 타고 순찰하는 경찰 기병대와 함께하기도 했는데요. 아이들이 직접 경찰 말에 올라타 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It was really fun. I really liked how we got to see the horses up close because usually
카야 양은 일반 여름 캠프에선 이렇게 말을 타볼 기회가 거의 없는데 경찰 캠프에선 이렇게 경찰 말을 다 타볼 수 있으니 정말 신난다고 했지요. 여름방학이 긴 미국에선 여름마다 다양한 캠프가 열려서 아이들이 여름방학을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이렇게 경찰 캠프는 아이들에게 다른 캠프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독특한 경험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심지어 사건 현장처럼 꾸며놓은 곳에서 경찰과 함께 모의 수사도 해볼 수 있지요.
Has a different swirl or has a different fingerprint. There are no two fingerprints that are 100% exactly alike.
또한 지역의 조직 폭력단에 가입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도 배우게 됩니다.
Let's first identify what a gang is, right? Before we really get into things, let's identify.
아이들은 이렇게 경찰 시설에서 다양한 경험을 손수해 보기도 하지만 비밀 요원 시설이나 워싱턴 DC의 스파이 뮤지엄, 즉 공작원 박물관 등을 방문하기도 하는데요.
Well, I've been here for this is my third year here. So every year it's making me want to go.
니콜라스 와이너 군은 경찰 캠프에 참가한 게 이번이 세 번째라며 참가할 때마다 나중에 커서 경찰이 되고 싶단 마음이 더 커진다고 했습니다. 캠프를 기획한 로빈슨 경관은 이렇게 캠프를 다시 찾는 아이들을 보면서 경찰 캠프가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걸 확신하게 된다고 했지요.
Now we have so many repeat campers that come back every year.
우리 경찰 캠프에는 해마다 참석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또 마음이 뿌듯한지 몰라요. 경찰 캠프가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이제 곧 여름방학이 끝나고 아이들은 학교로 돌아가게 될 텐데요. 경찰관들과 함께 어린이 경찰 캠프에 참석한 아이들, 더 씩씩하게 새 학년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먹는 만큼 움직이지 않고 때문에 몸에 지방이 쌓여서 뚱뚱한 몸을 갖게 되는 걸 비만이라고 하죠. 그런데요, 일반인보다 장애인들의 경우 비만이 될 확률이 58%나 더 높다고 합니다. 또 미국 질병통제국에 따르면요, 장애가 있을 경우 불안이나 우울증, 사회 고립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도 훨씬 크다고 하네요. 하지만 장애인들은 이 미국에서 이 짐이라고 하는 일반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요, 운동을 할 기회가 사실 부족한 현실인데요. 워싱턴 DC 인근의 한 체육관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운동 교실이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김현수 기자가 자세한 얘기 전해드립니다.
한 체육관에서 장애인들이 함께 모여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 Spirit Club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참가자들은 대부분 자폐나 다운 증후군 또는 발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지요. 이들에게 열심히 운동을 지도하고 있는 자레드 시너 씨는 2년 전 스피릿 클럽을 창단했습니다.
Our main focus is the same thing as every other gym, which is to help people be active and healthy.
우리 프로그램의 목적은 일반 체육 단련 시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몸을 움직여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은 장애를 갖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따라올 수 있는 속도와 강도로 진행한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따라올 수 있도록 말이죠.
자르드 씨는 장애인들을 돕는 한 비영리단체에서 상담사로 일하면서 시간제로 이 체력 단련 시설의 개인 운동 지도사로 일을 썼다고 하네요.
And I noticed that with the people who I was working with who had disabilities, many of them were
장애인 복지 단체에서 일하면서 보니까 장애인들이 대부분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하더라고요. 운동하지 않으니까 살이 쪄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고요. 무엇보다 그분들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나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원하는데 딱히 그런 공간이 없더라고요.
자레드 씨는 거기다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극빈층 아이들을 돌보는 해외 자원봉사 경험도 있었는데요. 이 경험 역시 장애인들이 체계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It helped me realize how much organized physical activity could help.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장애인들을 위한 체력 단련 프로그램인 Spirit Club인데요. 장애인들은 자신의 보호자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고 또 짝을 짓거나 팀을 나누어 운동하면서 서로 교류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물론 균형감이나 유연성, 속도, 민첩성, 또 힘을 기르게 되는 건 당연하고요. 자레드 씨는 참가자들에게 운동도 가르치지만 영양소를 고루 갖춘 식사를 하도록 권하는데요.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앨런 군의 어머니 질 브래드쇼 씨는 2년간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아들에게 많은 변화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He's just recently lost 21 pounds. He's more outgoing.
우리 아들이 최근 살이 10kg 정도 빠졌어요. 운동 교실에 참여하면서 더 활발해지고 적응력도 좋아졌고요. 애처음 운동 교실에 올 때만 해도 바닥에 가만히 앉아있거나 심지어 드러눕기도 했는데 이제는 동작을 다 따라하면서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발달 장애를 가진 발레리 리고 씨 역시 정기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I like this gym because I can make friends easily. And exercise at the same time.
발레리 씨는 운동을 하면서 동시에 친구도 사귈 수 있어서 운동 교실을 좋아한다고 했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참가자뿐 아니라 자레드 씨를 보조하는 두 명의 보조 강사도 장애인이었습니다.
A really important part of what we're doing is making sure that these opportunities are available to all people.
신체적 능력이나 정신적 능력, 또 경제적 상황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게 우리 프로그램의 핵심 목표입니다.
자레드 씨는 이를 위해 현재 모금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운동에 있어서 체력보다는 정신력과 결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장애인 운동교실인 스피릿 클럽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은 지금 오늘은 아이들이 직접 경찰관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어린이 여름 경찰 캠프, 또 장애인들에게 체력 단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특별한 운동교실 스피릿 클럽 현장과 함께했습니다. 김현숙 기자 잘 들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함께하시죠.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 배워볼 영어 표현은 How are you holding up? How are you holding up? 입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면서 How are you holding up? 가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I'm sorry to hear that your grandfather passed away yesterday. How are you holding up?
It's tough, but I'm doing okay. I'm more concerned about my parents. They are having a tough time holding up.
Oh, I see.
본문에서 제이슨이 제게
I'm sorry to hear that your grandfather passed away yesterday. How are you holding up?
어제 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고 들었어. 마음 아파서 어떡하니? 라고 묻자 제가
It's tough, but I'm doing okay. 힘들지만 괜찮아. I'm more concerned about my parents. They are having a tough time holding up.
나는 우리 부모님이 더 신경 쓰여. 무척 힘들어 하시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Now keep today's phrase, How are you holding up?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I'm sorry to hear that your grandfather passed away yesterday. How are you holding up?
It's tough, but I'm doing okay. I'm more concerned about my parents. They are having a tough time holding up.
Oh, I see.
오늘의 표현은 how, H-O-W, how are you holding, H-O-L-D-I-N-G, holding up, U-P, up. How are you holding up? 입니다.
How are you holding up?는
최근에 안 좋은 일이나 힘든 일을 겪는 사람에게 인사로 쓰는 표현입니다. 많이 힘들 텐데 괜찮은가? 견뎌낼 만한가? 라고 물으며 위로의 뜻을 전달하는 거죠.
How are you holding up? is something you would ask someone who has been going through a rough time. This is a more polite way to ask how they are doing in a difficult situation.
오늘 본문에서도 제이슨이 저의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제게 마음이 아주 아플 텐데 괜찮으냐고 물었죠.
I'm sorry to hear that your grandfather passed away yesterday. How are you holding up?
라고요.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을 만났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How are you holding up? 입니다. 네,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 heard you were in a car accident. How are you holding up?
하면 차 사고 났다며 잘 해결되고 있는 거니? 라는 뜻이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How are you holding up, Paul?
라고 하면 폴, 어떻게 견뎌내고 있니? 라는 뜻이 됩니다.
Well,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I'm sorry to hear that your grandfather passed away yesterday. How are you holding up?
It's tough, but I'm doing okay. I'm more concerned about my parents. They are having a tough time holding up.
Oh, I see.
Let's review. How are you holding up? is something you would ask someone who has been going through a rough time. How are you holding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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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 try using this fun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angbangsong,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James Ingram의 Just Once 들으시면서 이 시간 문 닫겠습니다. 잠시 후에 워싱턴 뉴스 광장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Here we are back where we were before. Seems nothing ever changes. We're back to being strangers. Wondering if we ought to stay or head on out the door. Just once, can we figure out what we keep doing wrong? Why we never last for very long? What are we doing wrong? Just once.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중국 동부 저장성 당국자들은 수천 개의 교회나 성당의 지붕, 첨탑, 아치형 입구 등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건축법규 위반이라는 구실로 천 개가 넘는 십자가가 지난 1년 6개월간 제거되거나 파괴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4년 이후 400개가 넘는 교회나 성당이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철거됐고 중국 정부는 이를 불법 건축물로 주장했습니다. 초당적인 연방독립위원회인 미국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저장성 기독교인들이 십자가 제거와 교회 건물 철거를 자신들의 종교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종교인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중국 가톨릭교 당국자들은 성당의 십자가 철거를 사악한 행동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또 기독교인들은 남동부 원저우성에서 거리 시위를 벌였습니다. 중국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 종교단체는 기독교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지난 1년간 기독교도뿐 아니라 위구르 이슬람교도, 티베트 불교도, 파룬궁 실무자들에 대한 전례 없는 폭력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1999년 이후 중국을 종교자유와 관련 특정 우려 국가로 지정해왔습니다. 최근 국무부 보고서는 중국 헌법이 자국민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여러 종교적 믿음을 표현하는 이들을 괴롭히거나 공격하거나 구금하거나 체포, 징역에 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종교적 자유가 모든 인간의 마음에 뿌리를 둔 보편적 가치라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국가들이 종교적 자유를 약화시키거나 공격하면 공격의 대상을 위협할 뿐 아니라 나라의 안정까지도 흔들리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가 종교의 자유에 관련한 국제적인 인권 약속을 준수하고 자국민들에게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도덕적 의무를 다하기를 촉구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정책이 여러분의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런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미국 정책에 대한 여러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US 팔러시 360을 찾아보세요. 페이스북과 트위터 해시태그 US 팔러시 360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